오늘 베드로 전후서 강의 13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장에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자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무슨 유언으로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지금 한 세트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강의하면서 교회 안의 목사와 그 다음에 젊은 성도 그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 이제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가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던 고통당하던 이 성도들에게 전달해 준 그 위로의 말씀, 그 다음에 또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물리치고 이길 것인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 방법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다음에 성도들 사랑하면서 주는 무난 인사를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다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절 가서 보니까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셨는데, 산상수훈의 많은 부분이 염려에 대한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약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베드로에게 염려할 만한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은 그런 상태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모든 이와 같은 경험들을 쫙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염려를 영원히 잡아매어 둬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염려할 만한 그런 사건이 많았던가 하나하나 이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31절 가서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의 열병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 가서 보시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노력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멀리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고기가 잡히는, 그래서 그의 염려가 해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가서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제 이르렀을 때 공세돈 받는 자들이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공세를 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서 낚시를 던져라. 거기서 올라온 고기 그 잡으면 그 안에 동전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너와 나의 공세돈을 내라고 예수님이 하면서 공세돈 내는 이와 같은 그 염려도 해결해 주시고, 마태복음 14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밤에 배에 접근하시니까 영이 다가오는 줄 알고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원하시면 제가 좀 한번 걸어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걸으라고 이야기하죠. 이러다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져서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될 때 얼마나 염려스러웠겠어요?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그와 같은 걸 베드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 베드로가 화가 나서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쳐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그래서 베드로의 염려를 해결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 들어가서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면서 이 베드로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또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사도행전 12장 가서 보시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이제 집어넣었을 때 천사가 와서 감옥에서 그를 구출해 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또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만큼 예수님하고 같이 밀접하게 살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준 이와 같은 사람이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니까 모든 염려를 내려놔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저처럼 뭐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목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병 문제, 죽음의 문제, 그렇죠, 감옥에 갇히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가서 뭐 고기를 못 잡으면, 어부가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떻게 가정을 유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고기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까지 베드로가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다. 이런 거 자기가 체험한 그런 것에 기반해서 지금 베드로가 영원토록 너희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가서 보니까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의 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의지할 곳이 오직 주님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역시 스스로의 그와 같은 그 체험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 정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냐면 약 한 12년, 13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골리앗을 죽일 때가 한 17살쯤 됐습니다. 왕이 될 때가 그 다음에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적어도 12년,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를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모든 짐을 내어놓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신 그와 같은 사실을 다윗이 기억을 하면서 내 짐을, 짐이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burden 이렇게 돼서 부담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깨에 지고 가야 될 그와 같은 그 부담, 이걸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주님이 의롭다고 하신 저와 여러분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21세기 이상한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요새 보니까 한 30년 전에 굉장히 우리가 못 살 때, 이렇게 못 살 때는 아버지가 나가서 혼자만 벌어도 어떻게 다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잘 산다고 해서 남편과 부인 다 둘이 뛰어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세상 사는 게 참 세상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그때 비하면 차도 좋고 집도 좋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유지하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만 이렇게 염려가 이제 많은 그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글쎄 뭐 30년 전에 뭐 못 살긴 했지만 그래도 하여튼 아버지 혼자 하고 집에서 어머니는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하고 뭐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다 살았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21세기가 넘어서면서부터 모든 게 이렇게 조여들어오는 이와 같은 것을 저희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혹시 마음에 어떤 그 부담이 있고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있고 또 어떤 분들 병 때문에 정말 앓는 그와 같은 부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외에는 해결해 주실 분이 없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영원토록 가져다 이렇게 던져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 가서 보니까 이러한 염려가 생기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마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마귀가 될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 중에 어떤 부분은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수 있다. 특별히 지금 로마 제국의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누가 가서 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신을 먼저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깨어 있으라는 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자지 말고 24시간 동안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경각심을 가지란 그런 뜻이니까 잠 충분히 주무시고 경각심을 가지란 얘기지 밤 12시 뭐 이렇게 깨어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라고 표현하면서 대적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온 인류에게 원수 마귀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마귀는 실제적인 어떤 인물이 아니라 어떤 악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마귀는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래서 지정의가 있는 그와 같은 존재를 우리가 인격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어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 만든 천사도 지정의가 있어요. 인격체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인격체예요. 그래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 같이 지적인 능력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이와 같은 인격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대영 형제님께서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하지 않은 몇 부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 보통 얘기하면 이 사탄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사탄의 뜻은 뭐냐면 대적하는 자다. 대적하는 자예요.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타나서 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피는 자가 그게 사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마가복음 8장 33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공생의 이제 끝부분에 가서 내가 이제 수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의미의 그 사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걸 대적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대적하는 자다. 그런 의미. 대적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이 비난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마귀 사탄이다.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소하고 비난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욥기, 그 다음에 스가랴 이런데, 계시록 12장 이런데 잘 나와 있습니다. 욥기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게 될때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사탄이 그 앞에 나타나서 욥을 비난하고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잘 대해주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욥에게 재난을 내리고 욥의 그 생명을 취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질병을 내리고 그러면 욥이 당장 하나님 저주하고 돌이킬 겁니다 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저 하늘에 있는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 다음에 스가랴서 3장 거기 1절에도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하늘의 천상에서 열려있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가서 보시면 사탄이 나타나서 성도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 사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계시록 맨 끝부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환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자꾸 저 사람 믿는다고 하는데 저건 믿는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거나 악한 생각을 할 때 자꾸 그걸 가서 고소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탄 마귀가 어떤 일을 하냐? 사람들 유인해서 죄를 짓게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 가서 보시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에 가서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몇 명 인원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산 1년에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목사다 이런 거 주장하는 게 그게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국을 크게 통치하게 됐는데 맨 끝에 가서 교만하게 된 거예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그래도 내가 한 게 아니냐, 도대체 얼마만큼 내가 이 모든 걸 이룩했느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개입한다고요? 사탄이 개입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여러분 이렇게 채 위에 올려놓고 곡식을 이렇게 까부르지 않습니까? 결을 날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너희를 까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까부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또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육신적, 도덕적 죄의 창시자가 마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특히 죽음까지도 가져오는 악한 성향을 만든 그런 장본인이 마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병에 걸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 병이 다 마귀가 가져다준 그런 병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은 말 그대로 그냥 열병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3장 16절 가서 보시면 18년 동안 마귀에게 얽매여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이 병을 얻었어요. 그 병은 18년 동안 마귀가 가져다준 그런 병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 가서 보시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무르는 자가 마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탄 마귀는 사람을 부추겨 죄를 짓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방해 요소의 근원이 마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래 사탄 마귀는 이름이 루시퍼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 또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 가서 보시면 덮는 그룹, 특히 거기 가서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돼 있어요. 기름 부음 받다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두 종류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있고 이 마귀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게 뭐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베푸는 그와 같은 자가 마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표현할 때 두 가지 상징 요소를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는 뱀. 뱀은 실질적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나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그와 같은 장본인. 그래서 뱀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람을 속였거든요. 그래서 뱀으로 나타날 때, 뱀으로 표현이 될 때는 사람을 속이는 자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서 보니까 여기는 사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으르렁대는 사자. 거기 가서 보니까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영어로 be sober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sober. sober는 성경에 12번 나와요. 12번. 예, 그 다음에 이게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sobriety에서 두번 나옵니다.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예, 말짱한 상태, 냉철한 상태, 예, 맑은 정신을 가진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이 특히 마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냐? 첫째, 마귀를 너무 가볍게 업신여기면 안 돼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마귀를 내가 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흔들면은 마귀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째,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 그 말씀 먼저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 마귀는 무척 위험한 인물이에요. 위험 인물도 보통 위험 인물이 아니에요. 능력과 지혜가 어느 정도 뛰어나냐? 예수님한테 와서 너 나한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능력과 지혜가 뛰어난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가 안 되는 걸잘 이해하시고 마귀 앞에서 까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예수님도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 정도로 능력과 지혜가 뛰어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마귀를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또 누가 있어요? 쫄개들 마귀들이 많은데 이 마귀들 역시 타락한 천사예요. 엄청나게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 한마디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장이라고 하는 미가엘도 마귀에게 직접 정죄의 말을 던지지 못했어요. 우리 유다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옆으로 쭉 넘기시면 그럼 유다서가 나옵니다. 그 유다서 가서 보시면 8절에서 9절.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몸을 가지고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우상숭배를 할까봐 하나님이 모세가 죽을 때그 몸을 하나님이 들어다가 어디다 놓으셨어요. 아무도 그의 무덤을 알수 없도록. 이렇게 할때 누가 나타났냐 하면 여기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이 마귀가 나타나서 이 몸을 내게 달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때 거기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났는데 미가엘이 너 죽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마귀와 다투면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김영재님 얘기한 대로 마귀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냐. 천상에 있는 존재들, 그 천사들의 3분의 1이 마귀를 따라갈 정도로 엄청난 능력과 위엄을 소유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위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 정도로 위엄이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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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마귀 앞에서 마귀를 가볍게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기면 마귀가 일으키지 않은 건데도 이건 마귀가 일으켰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마귀를 우습게 여기는 일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병 생기고 고통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말할 때도 좀 조심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마귀는 누구에게만 붙냐? 늘 마귀 얘기하는 사람에게만 붙어요. 다락방, 아시죠? 다락방 맨날 마귀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또 성락교회 맨날 귀신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만 마귀가 붙지.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하기도 바빠요. 뭐 마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빠져 있는 사람, 소위 마귀 들린 사람이 마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긍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뭐가 생기거나 할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잘하면서 이 모든 게다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장 미가엘도 다룰 수가 없으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고 모든 걸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이런 정도의 위엄을 가진 자가 마귀다. 마귀의 쫄개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그 존재들이 웃어요. 그 존재들이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느냐고, 그할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얘기할 때이 소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성경에 14번이나 나오는데, 개역 성경은 이걸 대부분 번역하지 않거나 건너뛰거나 대충 번역을 했어요. 예를 들어 디도서 2장 2절에도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맑은 정신, 소버 이렇게 한 건, 네, 늙은 남자는 절제해야 된다. 여러분, 절제하는 거하고 맑은 정신 갖는 건 다른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목사와 그다음에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그 목사와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맑은 정신. 이 맑은 정신을 개역성경은 신중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정신을 차려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 개역성경은 근신해라. 근신이 뭐예요? 이거 벌 받을 때 몸과 행동을 조심하는 게그 근신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정신, 맑은 정신을 가져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맑은 정신이 없으면 성경을 바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술에 취한 듯 물에 취한 듯 이렇게 혼동이 이게 생기면은 그러면 명확한 걸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맑은 정신을 가져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맑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맑아도 저와 여러분의 정신이 혼탁하면, 그러면 맑은 그러한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될 일은 하나도 변개가 되지 않는 맑은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정신을 술 취하지 않게 맑게 냉철하게 이렇게 맑은 정신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맑게 보존해 주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맑은 정신이 없으면 판단을 못 합니다. 많은 교회가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절대 판단하지 마라.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저 목사가 얘기한 게 저가 맞는가 그런가를 철저히 잘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맑은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못하고 맑은 정신이 없으면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교황이 뭐 하는 사람인지, 천주교가 뭐 하는 건지, 어디서 WCC가 열렸다고 하니 WCC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정신이 맑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글을 2개 우리 교회 사이트에 올렸어요. 하나는 땅굴, 하나는 12월 전쟁설. 12월에 전쟁 난다 그러게 요새 아이들이 네이버 이런 데서 그런 거 듣고는 부모에게 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12월에 전쟁 난다고 하는데, 어느 전도사가 그런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느 장로가 뭐 청와대 근처까지 다 땅굴을 뚫어놨다 그래갖고 뭐 50만 명씩 뭐 이렇게 뭐 유튜브를 본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불신자가 덧글을 달았는데, 장로와 전도사가 지금 땅굴, 그 다음에 12월 전쟁설을 퍼뜨리니, 기독교 대표들이 회의해서 정확한 의견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덧글에. 그냥 그러니 목사님 좀 판단을 해달라. 이건 목사가 이런 거 판단할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들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맑은 정신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아, 가짜잖아. 이런 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이건 딱 들어보면, 이쪽 귀로 들어보면 그냥 이쪽 귀로 딱 날려야 될 그런 얘기지. 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30분을 생각하고 1시간을 생각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돕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맑은 정신이 있으면 딱 들으면 이건 가짜구나. 이건 진짜구나. 이건 내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건 주의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맑은 정신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행한 그런 일이다. 맑은 정신을 갖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다 하고는 이단에 빠져서 평생 고생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에 왜 빠져요? 정신이 맑지 않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정신이 맑지 않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는 좀 교회 이름을 밑에 부제목으로 맑은 정신, 따뜻한 가슴 침례교회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예, 원래는 맑은 정신 침례교회만 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만 맑고 이 가슴이 예, 또 이게 너무 칼같이 예리하면 예, 그러면은 이게 안 되지 않겠냐. 정신 이거는 맑고 가슴은 좀 부드럽고 예, 이러한 교회를 하는 예, 우리 사랑 침례교회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고 맑은 정신 침례교회. 아이고 좋은 것 같더라고 또 들어보니까 맑은 정신 침례교회. 예, 아, 그렇죠. 예, 그 영어로는 sober Baptist Church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sober 정신을 차리는 예, 침례교회 예,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 마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능한 존재냐? 거짓말과 변장이 아주 능한 존재다. 경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가서 보시면 소위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그것과 똑같이 생긴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맨 끝에 가야나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모든 영을 시험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그를 대적해야 된다. 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resist라는 얘기를 썼어요. resist.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는데 빌딩이 있으면 그럼 이게 막는 거거든요. 대적하면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마귀를 대적을 해야 돼.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말로 얘기하면 마귀를 저항해야 된다. 저항. 대적이라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말이 리지스트라는 말이에요. 리지스트는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레지스탕스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 그게 레지스탕스가 이 말에서 나 똑같은 말이에요. 리지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에 이 레지스탕스가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저항해야 되느냐.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해라. 맞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다 이야기하고, 하나만 더 제가 추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오늘 읽은 이제 말씀 가서 보시면 6장 8절부터 이제 읽었던가요? 아니 10절부터 읽었네요. 10절부터 읽고 그리고서 어디까지 했냐면 17절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강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세 번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세요? 말씀에 기록된 바. 그렇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귀를 물리치신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저항해 나가야 그래야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갖고 뭐 쫓는다고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쫓는다고 나오면 그럼 마귀가 저 사람을 사용하고 있구나. 여러분 축사하는 데 이렇게 가서 보세요. 뭐 삼촌 목소리가 나오고 별 목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정말 삼촌 할아버지가 뭐 왔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그거 자체가 지금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그게 진짜 삼촌이라고 그러고 진짜 할아버지라 그러니 마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이런 일들이 마귀가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이제 믿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라 이제 말씀을 다 한 다음에 9절에 믿음에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동일한 고난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김문영 형님이 아프다고 나와서 간증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같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하고 또 성경이 기록된 대로 저와 우리 집사 형제들이 같이 가서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은 그런 고난을 겪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가서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도 그의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그 십자가 고난 이야기할 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다가 마귀에게 한 번 또 당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절대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다 또 당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저항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귀는 저항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저항하면 그럼 마귀에게 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 자꾸 저항한 그게 뭐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저항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저항을 하면 반드시 지게 돼 있다. 거꾸로 뒤집으면 그렇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강의하지만 도저히 제 입장에서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난은 도저히 제가 체험해 볼 수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어느 정도 어려울 거냐. 여기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1장에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부터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거 읽을 때 이게 감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뭐로 표현했냐 하면 용광로에다가 이 금광석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런 거 뜨거운 가운데 나머지 찌꺼기가 다 없어지는 가운데 나중에 금만 남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지금 용광로에서 지금 이렇게 뜨겁게 이 금광석을 제련하는 것처럼 그 정도 뜨거운 것과 같은 그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참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고난의 삶을 지금 여기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이 내용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내린 그와 같은 명령을 따르지 않다가 영광로 속에 쑥 들어갔잖아요. 진짜 영광로 속에.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나서 평상시에 그 용광로보다 7배를 뜨겁게 하라고 그렇게 해갖고는 이세 친구를 집어넣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불 같은 시련이 바로 다니엘의 그세 친구가 겪었던 그와 같은 용광로 속에 떨어졌던 그와 같은 의미, 그걸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 자신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 모든 걸다 컨트롤하고 계신다 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10절, 11절에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라. 그다음에 또 짧게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와 같은 길이다 이게.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 잠시 동안 지속이 되는 그와 같은 고난이다 말씀해주고, 맨 마지막으로 금광석이 그렇게 뜨거운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갖고 맨 마지막에 찌꺼기를 제거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순수한 금만 남듯이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딱 정착시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그 11절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과 그다음에 통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뭐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21세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와 같은 어려움, 힘든 그런 상황이 있거든.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 말씀하시고, 그렇죠?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 우리 목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같이 찬송하자, 필요한 경우, 특히 몸이 아픈 경우는 같이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아노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거니와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내가 실로아노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너에게 전달해 줬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근데 내가 보기에 너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지금 서 있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실로아노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실로아노는 성경에 보통 신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 할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을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여러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좋은 그와 같은 그 판결을 가지고 돌아갈 때, 그 길에 유다하고 실라라고 한 사람도 같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이 사도들이 정해놓은 그와 같은 규정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될때 서로 갈라지게 돼요. 이렇게 갈라지게 될때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실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차 선교여행 하는 가운데 빌립보 거기 들어갔을 때 점치는 여인을 구해주는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그렇죠. 이래갖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 안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구원받는 그 일이 나오죠. 그렇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실라입니다. 실라. 그래서 성경에 이제 가서 보시면 실라는 항상 신실한 것과 같은 형제로 나타나고 주님의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가서 보니까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한번 가서 이렇게 13절 가서 보시면 The church that is at Babyl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Church that is가 영어로 가서 보면 이탈릭으로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말에는 원래 Church that is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뭐만 있냐? 정관사 더만 있고 그 다음에 at 있고 Babylon만 있어요. 원래 그리스 말이. 근데 이대로 두면 말이 안 되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바빌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걸 첨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바빌론이 뭐냐? 바빌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종류의 이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진짜로 이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그 바빌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할례자들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그 바빌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바빌론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교회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 소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로마를 그냥 로마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 로마의 제국의 황제나 누가 보면 이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바빌론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이라고 하면 그게 로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 바빌론을 썼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그대로 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던 그 바빌론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후자의 견해를 가진 그와 같은 주석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내 아들 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면 또 이거 잘못 생각해서 베드로가 진짜 아들이 있었는데 마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마가도 내 아들이라고 한 건 영적인 의미의 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마가는 누구냐? 마가복음의 기록자예요. 마가복음의 기록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 가서 보시면 이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부유한 가문에 이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라고 이제 돼 있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생질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 마가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선교여행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섬길 자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끝까지 선교여행을 다닌 게 아니라 중간쯤 가서 아마 못하겠다 그러고 중간에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겨서 둘째 선교여행 갈 때 마가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성경이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보면 마가가 이게 별로 그게 좋지 않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큰 유익을 가져다 준 그와 같은 사람으로 성경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떠날 때는 아주 마가를 싫어했는데 4장 11절에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지금 맨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마가를 평가할 때 마가는 내 사역을 위해서 유익한 자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뭐가 틀어져서 서로 좋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엔 좋은 관계를 맺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마가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주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여기 나와 있는 사랑도 러브가 아니라 charity, 희생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와 같은 사랑,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남자든 여자든 이 그리스도인들 또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껴안고 이렇게 입을 맞추는 그와 같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 만나면 악수하는 거예요. 악수. 지금 기록했다 그러면 너희는 사랑의 악수로 서로 인사하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서 보시면 맨 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라. 바울은 이 서신서를 끝마칠 때 꼭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맨 끝에 강조를 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만나면 인사가 지금도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뭐예요? 평강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특히 그의 복음 선포의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샬롬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평강의 인사로 이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는 그런 내용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에 걸쳐서 제가 베드로전서 강의를 이제 다 마쳤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